하겠습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살고 죽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살고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군사로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 것은 그 군사 개인의 몫입니다. 악한 날의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처음 언급한 무장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제 전신갑주 가운데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허리띠였습니다. 군인의 복장 가운데 움직임을 아주 민첩하게 하고 또 지체하지 않고 진군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무장들을 몸에 부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허리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 대야에 물을 떠서 나오시면서 허리에 수건이 띠로 둘러져 있었다는 예수님의 그 차림새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띠는 상체의 옷과 하체의 옷을 이렇게 꼭 붙들어 매주고 또 허리를 압박해서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띠가, 허리띠가 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이 성인들의 옷은 상하의가 이렇게 통으로 붙어 있는 형태, 치마 형태의 그런 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평상시에 있다가 뭔가 민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했을까요? 허리에 띠를 먼저 둘러야 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종들은 짧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사치스러운 부자들이나 혹은 또 아주 게으른 사람들은 아주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옷을 늘어뜨리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허리띠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도 보통 집에 편안한 차림으로 있을 때는 허리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편안한 옷을 입고 있죠. 허리띠는 목적이 있는 어떤 민첩한 행동을 위한 그 옷차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허리띠입니다. 바른 자세, 바른 옷 매무새를 위해서 허리띠는 꼭 필요한 도구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성도에게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매무새를 바로하고 그리고 진리에 묶이고 그리고 바르고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미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매임, 이 말씀에 대한 사로잡힘, 이 말씀에 강하게 묶이는 이 첫 번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에 안주하는 신자에게 진리의 띠는 거추장스러움일 뿐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런 자들에게 그냥 편안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교리, 신조, 교회사 또 어떤 뭐 신앙의 어떤 전통 그런 이름의 허리띠는 절대로 그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메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 귀찮다는 거죠. 그런 걸 뭐하러 배워야 되냐 이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지. 뭐하러 쓸데없이 뭐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세요. 교리 공부하세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 분일수록에 그런 분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서 맛보는 즐거움, 육적인 재미, 사람들과의 교제, 그저 평안과 위로, 축복 이런 주제가 그들에게는 주된 관심사일 뿐인 것이죠. 삶을 치열한 영적인 전투로 인식할 때 우리에게는 진리의 띠가 필요한 법입니다. 허리띠는 치열한 전쟁에서나 필요하지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또 그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진리, 성경을 떠난 교회와 성도는 거룩과 순결과 경건의 단정함이 그래서 실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분방함만 있고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는 그저 그냥 자유분방, 방종만이 있을 뿐이지 엄숙하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은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혼에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견고하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영적인 긴장이 없는데 허리띠를 졸라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진군 나팔 소리가 울려도 그 전쟁에 참전할 의지가 없는 군사가 허리띠를 묶고 무장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볼 때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건 꼭 우리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가 도랑을 이루고 칼이 맞부딪히는 전장에서 발이 질질 끌린, 발밑으로 질질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단 말이에요. 허리띠는 어디가 처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도대체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인지 자다가 나온 사람인지 놀러 나온 사람인지 체림새를 봐서는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군사는 고사하고 순식간에 사단의 밥이 됨직한 이런 교인들. 어떤 성도도 자신의 신앙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진리로 허리를 질끈 동여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성도에게 성숙, 성화라는 단어는 요원하는 것입니다. 늘어뜨린 옷과 같은 그런 방만한 삶을 즉각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주의 호령에 기민하게 움직이는 영적 군사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꽂히고 눈에 영안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돼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무장을 하고 긴장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놀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피가 나도록 싸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용사의 본능을 깨워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진리의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수술 메스워드 같은 이 정확한 죄에 대한 지적, 영적인 교훈, 그리고 신령한 은혜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만이 영적 싸움에 적합한 영혼의 가짐을, 자세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장에서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중요성을 바울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늘어진 옷과 같은 태만과 게으른 삶을 바꾸어서 단정한 차림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어떤 성도님이시든지 간에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해서 그 성도님이 어느 정도의 지대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그 정도가 그분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지원하는 마음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음과도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람은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만큼 그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기 위해 그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 안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싸우기를 원하는 자는 허리에 띠를 두를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무장된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진리의 띠로 허리를 꽉 졸려매고 그렇게 무장된 성도는 마귀도 알아요. 저건 쉽게 넘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허리띠를 풀고 나돌아다니는 그런 신자를 타겟으로 삼지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어디 올 테면 와봐라. 이 사탄 마귀야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성도들 싸워봐야 자기가 더 크게 당할 걸 아는데 어떤 바보 같은 멍청한 마귀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는 성도에게 덤비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풀어져 있으니 이단들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허리띠가 묶여져 있지 않은 성도 혹은 느슨하게 묶여있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릇된 가르침에 쉬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진리가 아닌 설교에 대단히 은혜를 받으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자유합니다. 담대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난, 핍박, 시련이 많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진리의 말씀에 그가 붙들려가지고 저 부패한 로마 카톨릭과 맞서 싸우는 종교개혁의 전사가 됐습니다. 칼빈은 가슴속에 불붙는 이 개혁의 이 사상, 이 진리에 사로잡혀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고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을 정립하는 구루가 됐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묶인 자는 시대 앞에 주가 들어 쓰시는 날선 검들이 되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마을을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띤 자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 시대를 호령하는 삶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삶과 환경을 지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들 돌아간 자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띠를 띄고 있는지 띄고 있지 않은지 분명히 알 수 있죠. 벌써 허리띠를 띄고 있으면 이 허리의 압박감이 느껴지잖아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의 맛을 보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소욕에 얽매인 우리의 삶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위의 가치를 따르게 되고 그 위의 질서를 그 위의 권위를 의식하게 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적 군사의 삶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 근신, 진리에 대한 지성적 갈망, 거룩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 진리의 맛을 본 자의 영혼 속에 점점 더 커져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붙잡히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진리에 오늘까지도 이게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혼의 생명수와도 같은 이 말씀의 이 본질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방종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든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가 둘러져 있는 사람은 진리에 따라 진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만 진리의 띠가 아직 그를 묶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진리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과 고집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자라고 말하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방자히 행하고 진리가 없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절제할 줄 모르는 욕망입니다. 법이라는 이 담장으로도 막을 수 없고 지성이라는 찬물을 끼얹어도 욕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절제와 절도가 없는 그들은 지성의 통제를 피하면서 도덕을 넘고 양심을 거스르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부인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멸망의 불꽃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는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지칭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방종과 해이, 게으름과 나태함, 세상과 짝함, 쾌락을 추구함,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문제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그 영혼 속에 세상을 담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일락에는 아주 민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지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옷차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가장 먼저 말씀한 이유는 무장의 가장 기본이 허리띠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무장하고 있었던 그 로마인들의 무장을 고증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대 이 군대 군인들도 전투에 나갈 때 반드시 허리띠를 차고 나갑니다. 그런데 왜 허리띠를 차냐면 이 허리띠에 여러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칼을 차기도 하고 단검을 꽂고 물통을 뒤에다 메어 달고 여러 가지 무장들을 갖추는데 아주 기본적인 무장이 허리띠예요. 이 현대 군인들 군장에도 X밴드라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X자로 묶을 수도 있고 멜빵처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허리에 띠에 이렇게 이어서 이런 띠에다가 이제 수류탄도 달고 탄창도 집어넣고 포송줄도 묶고 다 이걸 어디다 묶느냐? 옷에다 묶지 않아. 옷은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그 띠에다가 다 이렇게 무장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건 뭘 말씀하느냐? 먼저 진리로 먼저 무장이 될 때 여기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무기들을 우리가 더 추가하면서 이 전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정통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하면 그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책임지시, 그의 사업을 책임지시는 거고 그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 자 결혼을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겠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죠. 자 진리로 무장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뭘 가지고 양육할까요?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매일 애들 그래 학원으로 돌리는 식의 교육을 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양육을 하겠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학생은 학교 가서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데?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놀아? 옆에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면서 이 귀중한 금쪽 같은 학창시절을 내가 그렇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합당한 사람으로 무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진리에서 비롯되지 않은 진리의 허리띠로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나 또 그런 성도들이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에 묶여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똑같이 불신자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거짓을 일삼고 도둑질하고 세상을 이기는 해법, 영적 무기들의 무장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신자는 모든 세상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결국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 사업도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갈등하게 결혼도 흔들리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사로잡히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치명적인 위험 부위를 보호해주는 호신용 전투 장비, 바로 흉배, 흉배. 전투용 가슴 보호대,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죠. 방탄조끼. 자, 상처의 종류는 칼과 창들의 이 예리한 물체에 찔려서 생기는 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신체 필수 기관에 가까울수록 가깝게 그 자상을 입을수록 치명적이죠. 특히 위험한 부위가 바로 심장이 있는 부위 아니겠습니까? 이 흉부에는 중요한 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과 그리고 폐, 폐가 뚫리면 피를 토하게 되고 폐에 공기와 피가 고여서 그 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호흡곤란이 오고 죽는 거죠. 또 소화기관이 관통되면 순식간에 복막염이 일어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간에 자상을 입으면 다량의 이 복강 내 출혈로 또 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이 자기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이건 필수죠.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가 어떤 부위의 치명상을 입기 쉬울까요? 바로 양심, 마음이에요. 마음. 의의 흉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데요? 죄책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성도가 영적인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것은 사업의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실직 때문이 아닙니다. 시련 때문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마귀의 치명적인 영적 단도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던 성도도 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죄책감. 죄로 인한 죄책으로 우리의 양심을 습격하는 거예요. 이때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신자는 죄책의 단도에 양심을 관통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다음으로 의의 흉배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죄책으로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려 해도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칭의, justification.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악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이 의로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이 의로움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마귀가 쏘아대는 죄책감의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 위대한 칭의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양심의 송사와 죄책감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자꾸 지난날의 죄가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자꾸 우리 양심을 공격하고 너 그런 주제에 네가 예수를 믿어? 네 따위가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자꾸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너같이 더러운 죄를 지은 주제에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의의 흉배가 붙여져 있으면 그런 모든 마귀들의 빗발치는 그런 어떤 고발들을 능히 막아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였거늘 니깐 것이 뭔데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느냐. 사탄아 물러가거라 더러운 놈아.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말 따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의 흉배란 또 다른 의미로 신자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의 교리를 굳게 믿고 그 다음에 그 성도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의로움을 사랑하는 모습, 의로움에 대한 정의로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의를 기준으로 의의 원칙을 따라 이게 의로운 것이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심장은 의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불의한 것이 엄습해도 이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의와 불의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성도여야 됩니다. 이 의로움으로 불의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것이 빛된 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중세의 세례요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그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482년 도미니쿠스 수도회 총회에서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의 이 부패상에 대해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가 호도에게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는 그 입을 누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게 없으니까 그 썩어빠진 카톨릭의 그 부패상들에 대해서 그가 그 입을 열어서 무섭도록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그걸 질타를 하니까 교황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회유책을 꺼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 사보나롤라 너 입만 다물면 추기경 자리를 줘마 추기경.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때 기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추기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 순교의 피로 물든 붉은 모자이다. 단호하게 추기경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내가 그따위 것이나 탐을 내고 내가 이 진리를 전하는 줄 아느냐. 이태리 피렌체에 많은 성도들이 이 기롤라모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을 합니다. 모든 형식적이었던 신자들조차도 이 기롤라모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허영과 사치들을 멀리하면서 당시 유행이었던 사육제를 금지하는 이런 일들이 피렌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1498년 악랄한 교황 알렉산더 6세에 의해서 피렌체 광장에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불의를 멀리하고 의로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칭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그는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능력이 곧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의로움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불의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불의를 대적하는 힘, 칼과 핍박과 불의에게 굴하지 않고 그 불의에 맞서는 힘, 그것은 바로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의.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평과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에서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시끄럽다 이거죠. 하나님 가증스럽다 이거.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지만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은 불의하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기에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이 의의 흉배를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다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 속에 온갖 불의함에 찌들어가지고 그러니 번번이 마귀에게 우리의 양심이 관통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자유함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의의를 사랑하고 칭의의 확신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강하고 그러나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고 비굴하지 마세요. 쾌락과 죄의 즐거움, 타협을 통한 약간의 유익 때문에 의의 흉배를 벗어던지지 마세요. 오늘도 사탄은 불의한 신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 아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의로움을 지키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의의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이 시대 자체를 이 세상 자체를 거스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왜 교회가 추락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 가장 사람들에게 추악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의의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고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는 신자의 가슴에 사탄의 불화살도 소용이 없어요.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이거 한꺼번에 다 오늘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뭐 하나님이 상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모르시겠습니까? 안 들어보셨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시 짚어가면서 한 구절씩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대충 믿기는 쉽고 편해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시려면 성화를 향해서 진력하는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라면 철저한 무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는 거추장스러운 거, 뭐 복잡한 거, 뭐 교회에서 이거저거 배우라 그러는 거, 아 나는 그런 건 너무너무 난 싫어. 그럼 그렇게 편안하게 믿어야죠. 뭐 그래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회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무장된 거룩한 주의 군사로 일어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는 거예요. 정도를.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어려울수록 어렵기 때문에 정도를 가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예수 믿기도 어려워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진리를 놔요? 허리띠를 풀러요? 흉배고 뭐고 다 귀찮다고 다 던져버리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칭의의 은혜와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악과 맞서야 돼. 악한 날에 그들과 겨루어야 되는 거예요. 진검 승부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그럴 때 세상에서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전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황제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돼 있어요. 다 이긴 싸움이에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당당한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웅장한 교회를 안 지어도 괜찮고. 예? 뭐, 뭐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 하시지 않는 진정한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